엘리사 첫 번째 시간 엘리와와 엘리사 열왕기하 2장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으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엘리야를 이어받는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두 분 모두 북왕국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의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구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아서 사역했다는 점은 같지만요, 그 한 개인으로서의 삶, 엘리야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았고 엘리사는 비교적 네, 순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성품도 다르고요, 생김새는 또 많이 달라요. 엘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 그리고 엘리사의 엘은 하나님, 그리고 리사, 야사는 구원하다라는 뜻을 합친 엘리슈아를 짧게 부르는 게 엘리사입니다.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 두 사람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은 엘리야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가서 고독한 사역을 감당하는 반면에 엘리사는 비교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정치에 관여한 점이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이에요. 아합의 왕 여호람, 또 남왕국은 유다는 네 번째 왕 여호사밥이 다스리던 기원전 한 850년경으로 남왕국 유다는 왕이 세 번 바뀌는 사이에 북왕국은 일곱 번 바뀌었다는 것은 이 북왕국의 모든 정정이 불안정했던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주어서 엘리야의 능력을 얻어서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되는데 하나님 사역에 대한 그 엘리사의 열심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친 것,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 보리떡 20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는 사건, 마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들을 연상케 하는데,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같이 엘리사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부유한 시대였지만은 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 들여오는 결과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성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만 곧이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과 좌절이라는 행보를 보이죠.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왕의 핍박을 받아 도망다니며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으로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 아주 고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반면에 엘리사는 먹을 수 없는 우물물을 좋게 만들고 또 정치와 전쟁에도 참여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엘리야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행사하고 그 백성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두 선지자는 여호와를 등진 그 옴므리 왕조 시대의 많은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여호와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애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직접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이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권능을 물려받는 장면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성품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면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미뤄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능력을 그만큼 받을 것이고 못 보면은 받지 못한다 그런 뜻 같아요. 자,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주저하지도 않고 엘리야가 가진 성령을 갑절로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 개역개정에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보통 다른 번역들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율법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가 받는 것이 갑절입니다. 다른 아들에 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마치 장자권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욕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포부가 커서 그런 건지 글쎄요. 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엘리사에 대한 그 성품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엘리사의 그릇이 더 커 보여요. 11장 14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는 아니하느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엘리야는 매사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수동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행동은 아주 저돌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두 배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교훈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강구할 때, 성령을 강구할 때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물론 주시겠지만은 또 사람의 의지가 주세요. 제가 그 능력 갖고 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그래.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엘리야는 엘리사가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대답하는데 이 말은 아마 엘리사가 참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네, 너 욕심이 꽤 크구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엘리사가 넘겨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엘리야의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지켜보면 원하는 데는 되겠지만 지켜보지 못하면 허락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더하는 것은 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잠시 비추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은 놓치지 말라는 말씀 아닐까요? 세상에 사람이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엘리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강 저쪽에서 제자들이 좀 봤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한 400명이 봤다 그러긴 해요. 사람이 승천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걸 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놀라우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보여주시는 영광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절대 놓치지 말라 그런 뜻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강물을 내려칠 때 강물도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함께 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후계자에게도 그대로 전수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있어요? 이거 뭐 중국 뭐 무슨 중국의 공력이 제자한테 이렇게 주면은 물려받고 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 후계자한테 직접 넘겨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이번 오늘 본문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일들이 자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역은 바뀐다고 해도 진행되는 사역은 그대로 남고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 남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얼마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갈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려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능력도 그 다음 사람한테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같아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가 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자, 열왕기하 2장 15절.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엘리사의 성격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끈질진 데가 있다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끈질해요. 그래서 이런 끈질감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사역할 능력을 얻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줄 것이고 주시긴 하지만은 좀 은사를 적극적으로 갈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곳에서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의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승계자가 되자마자 두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 먹을 수 없는 우물을 바꾸는 이적입니다. 2장 23절에서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일까요?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찢어 죽였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이거는 제가 성경에 참 난해한 구절이 많은데 이건 해석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놀리면 근데 저는 옛날에 굉장히 머리가 풍성했기 때문에 대머리를 많이 놀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지금 후회하는데요. 그런데 네, 놀림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머리 빠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여러분 신체 갖고 놀리는 건 참 나빠요. 그렇지만은 특히 여러분 아세요? 머리 머리 빠지는 사람한테 대머리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그 다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혹시 사람들이 엘리사의 모습이 선지자 엘리야를 닮지 않았다. 너는 왜 이렇게 털이 없느냐. 그런 거 아닐까? 이건 제 생각도 아니에요.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 왕의 신하들이 엘리야를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엘리야가 정말 털이 많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털이 많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인지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털옷을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용도로 입고 다니는 모습이 성경에 종종 나온 것을 보아서 엘리야가 털이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털이 많은 이 달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털 얘기로 지금 그 엘리사는 자신의 대머리라고 놀린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게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쨌든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저기 외경에 보면요, 도마복음이라는 그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어린 예수를 갖고서 자꾸 놀리니까 예수님이 걔들 다 참새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외경이지, 수렁털이지. 네. 자, 이 다른 사람 약점을 육체적인 약점을 놀리는 건요,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상처,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는 뜻이 애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2세에서 30세에는 아주 광범위한 연령대를 말하는데, 자, 이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애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에게 충분히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성령까지 된 사람이 이렇게 남을 육체적 약점을 가지고 놀린다는 행동은 아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를 받아도 싸다 그런 얘기일까요? 좀 비싸. 어쨌든 학자들의 이슈가 아이들이 이 엘리사가 선지자인 걸 모르는 채 단순히 그냥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놀리느냐, 아니면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대머리라고 놀리는가. 이게 학자들의 이슈입니다. 해석이 완전히 바뀌니까. 만일 선지자인 줄 모르고 그냥 놀린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건 엘리사도 참 성급하고 쩨쩨한 인간이죠. 그리고 이제 저주까지 해서 사람 죽게 하는 게 잔인한 인간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자인 걸 알고도 놀린 거라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선지자를 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얘기인데 엘리사의 행동은 상당히 거칠긴 하지만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을 저주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 자, 한편 이 유난히 털이 많았던 그의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는데 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야를 겸색을 하면요, 다 대머리예요. 엘리사가 대머리가 아니었다면 상당히 화가 났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털이 많았던 그 스승 엘리야와 대도적인 것에 상당히 콤플렉스가 있었는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이들의 조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애들이 뭐 털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그때만 해도 선지자는 털이 많았어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 있는 선지자임을 증명하려고 저주라니까 그냥 40명을 죽였다. 뭐 이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학자들 의견에 더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 지금 두 사람 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요, 이 세상에. 목사한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갖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있고요. 높인 능력이 있지만은 목사가 사람을 저주해서 그 사람을 갖다 죽게 하거나 에이 그런 능력 없습니다 목사한테. 전 자신 오늘 성경 구절은 내용도 별로 없는데요. 사실 털 얘기밖에 없는데 아주 난해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빼고 넘어가는데 보통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엘리야는 타협을 모르면서 담대하고 온유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겸손과 용기 다 있는 거.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질의 능력을 받고 갑질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지금 완전히 반대가 돼요. 누가 성공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였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사 같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아주 명성을 누리면서 화려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용히 자기를 충실히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선생님은 애들을 충실히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정치에 나가고선 떠들고 그냥 명성을 얻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과연 어떤 삶이 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일까요? 여기 보세요. 엘리사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아요. 끝나요 그걸로. 그런데 엘리야 어떠세요? 말라기에 보면은 바로 그 선지자 다시 올 그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신약성경에도 여러 곳에 등장하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 아직도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계시록에 등장한 두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간 에녹과 엘리야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특히 엘리야가 우리 저기 주님 오실 때 무슨 큰 일을 할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을 세상적으로 덜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귀중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이름도 좀 나야 되긴 하겠지만은 예, 세상적인 명성 얻는 것도 중요해요. 뭐 따라오는 거지만은 우리가 참 자기가 맡겨진 일을 충실하고 사는 게 더 오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일까? 이 질문은 딱 남아요. 그 하나님이 맡긴 사역이 크든 작든 불구하고 그 자기한테 맡겨진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한 사람일 것인데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은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네. 그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능력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네. 강구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임무는 아주 철저하게 엘리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네. 사람에게는 그 서로 다른 목표와 생각, 성격이 있지만요. 선지자에게 있어야 하는 능력은 달라도요. 선지자가 가져야 될 성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네, 믿음과 순정입니다. 믿음과 순정은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사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는 믿음과 순정은 철저하게 있는 믿음과 순정을 보여줍니다. 넌 시내가로 가서 거기서 혼자 있어라고 혼자 있고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은사이긴 하지만 특히 믿음과 순정의 은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이 평생 강구해야 할 영성임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엘리야, 엘리사,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그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성이나 또 세상적으로 부해지고 유명해지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잘했다 착한 종아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